사랑의 하나님, 참 좋은 나라에서 아름다운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나라지만 하나님, 우리끼리 하루 살게 하시면 우리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질 텐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우리의 답답한 것들을 다 물려놓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큰 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8과입니다. 제8과 사도행전. 오늘 8과 9과를 마칠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이 다 마쳐지는데요.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구절이 뭐 같습니까? 1장 8절 말씀. 다 아시네요. 1장 8절 말씀은 다 또 외우실 거예요. 근데 1장 8절 하기 전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나중에는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면 베드로가 이러다가 나중에 가면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도 그게 인볼브 된 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어디까지 이르러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시작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작게 시작해서 쫙 어디까지 사도행전이 몰려가나 그러면 어디까지 가죠? 로마까지. 이쪽을 해서 이렇게 막 가는데 결국 이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이렇게 해서 서쪽 방향입니다. 복음이 희한합니다. 서진했습니다. 복음이 서진했습니다. 동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동진하는 종교가 있다 그랬죠? 그 동진하는 종교가 뭐라 그랬죠? 이슬람이 동진합니다. 이슬람이. 그 이슬람이 막 동진해서 어느 나라인가 안 막아줬으면 한국도 참 어려울 뻔했는데 막아준 나라가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의 구퉁이, 남쪽 구퉁이는 그 종교가 먹었습니다.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이 아주 파워를 가지고 그때 힘이 없었으면요. 그 이슬람한테 먹혔을 거예요. 그런데 막 동쪽으로 가다가 큰 중국을 만나가지고 중국 위쪽으로 해서는 다 잡아먹고 근데 그 중국은 조금 잡아먹고 그걸로 못 건너왔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건너왔으면 한국도 이슬람에 어쩌면 먹혔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슬람은 동진을 하고 복음은 서진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여기서 가르칠 때도 이거였고 여기서 가르칠 때도 이거였고 여기서 가르칠 때도 이거였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럼 요거라 그랬습니다. 요 테두리 안에서 복음의 제일 중심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죠. 요렇게 동그라미 있고 요렇게 두 개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 왕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왕이고. 그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섬기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크게 섬긴 게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요거는 무덤에 돌이 굴려진 거죠. 그렇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들이 계속해서 로마까지 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복음은 서진합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전하는 이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네모로 딱 만들어놨습니다. 재밌죠? 요 그림이요. 예. 여기다가 뭐 할례도 좀 넣어볼까요? 여기도 뭐 뭐를 넣어볼까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겨도 왕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왕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돼도 왕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요. 또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들이 다니면서 했던 전그 설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고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하는 그게 늘 제자들은 좀 이렇게 좀 모자랍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실 때가 됐습니다. 하늘나라 가실 때가 됐는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예수께 문자와 가로되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심이? 예,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지금입니까?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고,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이때입니까? 로마를 확 깔아뭉개고, 이 땅을 잘 살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언제까지 이 얘기 합니까? 무엇을 받을 때, 누구를 받을 때까지요? 성령님 오실 때까지는요, 다 이렇게 어두운 거 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누구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1장 8절이 나온 겁니다. 이 1장, 유명한 1장 8절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이 제자들이요, 이렇게 오해해서 또 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아니야. 그 때와 그 기한은 때와 기 그, 그거는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권한에 있어. 너희는 알바 아니야. 너희가 마땅히 할 바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요? 조금 전에 그림 다시 보여줄래요?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예루살렘과 그다음 예루살렘 옆에 유다잖아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게 성경에 보면 그대로 이제 찍혀지면서 땅끝으로 쫙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땅끝으로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분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때 한국은 무슨 시대 같아요? 한국은 요게 지금 AD 1세기도 안 되잖아요. AD 한 50년 정도 되잖아요. 삼국 시대 아시죠? 그 삼국 시대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선지 아세요?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건국했습니까? 이런 건 틀려도 괜찮습니다. 신라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BC 50몇 년 정도 했습니다. 신라가 BC 57년, 고구려가 BC 37년, 백제가 BC 1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제일 먼저 됐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막 전도여행 다닐 때, 우리가 살던 그 사랑하는 조국은 어떤 지도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까?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 우리 삼국시대에 관한 기록도 별로 없죠. 그런데도 참, 이 성경책은요, 그 이전에 것부터 시작해서 딱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한국 이 역사를 이렇게 갖다 대는 이유는요, 너무 그냥 성경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성경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공중에 지어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얘기들이 되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막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막 여기에서 순교도 하고 하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성경 구절 다시 주십시오. 요 성경은 외우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됩니다. 증인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그전에는요, 이게 잘안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1장 8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외우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니면서 땅끝까지 가서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근데 증인이 되기 전에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 우리 그림 보시면요,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예,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림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동심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쫙쫙 퍼져 나가서 그 당시 이방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디요? 로마까지. 요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막 이 서쪽으로 해서 막 이쪽으로 가죠, 그쵸? 막 이쪽으로 가서 뭐 스페인, 뭐 불란서 이렇게 해서 영국 건너가서 막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파도가 이렇게 막 치기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뭐 한국까지 넘어와서 이제는 막 다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줘 보실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는 성령님이 임하는 그 모습을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요게 뭐겠습니까? 예, 불이죠, 그쵸? 요거는 뭐 같아요? 요거는. 예.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보면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덟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막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요. 불의 혀같이, 불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이제는 구약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한참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페이지 96페이지. 요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 사건은 오순절 때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그런 거는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요. 성령님께서 인지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다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그렇게 해서 각 사람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껏하고는 달라지는 거 있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예수님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정인이 되는 거 있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핵심적인 사건과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막 억지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은요, 평생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요거 우리말로는 교회죠, 그죠? 교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의 중심,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은 누굽니까? 어느 분입니까? 그럴 때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죠. 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인데 흰색으로 이렇게 됐을 때 뭐로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 왔을 때는 섬기러 오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다시 재림해서 오시면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중심이 돼서요, 성도님들이 무엇에 무엇을 잡고요? 손에 손을 잡고, 나는 싫어! 그러고 손을 놓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예수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죠, 그렇죠? 예수 사랑으로 손을 잡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손을 잡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근데 가만 내버려둬도 잘안 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요 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손을 잡는 거는 성경을 보시면 세리도 할 줄 알고 누구도 할 줄 안다고요? 창기도 그렇게 할줄 안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중심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러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성경부터 이제 나가서 이제 진짜로 정인으로 사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은. 그렇게 해서 우리 페이지를 또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97페이지로 넘어가 보십니다. 97페이지에 3번.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심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육체가 안 계시잖아요. 그럼 안 계시지만 계속해서 계시는 그 임재의 방법을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A.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구약의 해석자이시다. B.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성만찬을 통하여 그의 공동체 안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 C. 그는 그의 제자들을 교훈하고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찬식 할 때 살과 피를 먹으면서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은 전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 가시면요, 2장부터 보면 이제 막 사도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설교하는데요, 그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전부 구약을 쫙 해석을 하는데 구약을 재해석한다 그랬죠. 그렇죠? 구약을 옛날같이 해석 안 하고 새롭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구약에서 얘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쫙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지만 구약 말씀을 보면은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누구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고 임재한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99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복음이 막 진행해 갑니다. 근데 성경 구절 하나만 이제 더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에서 18. 아까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할 때 성경 우리 안 찾았구나. 사도행전 2장 1에서 3. 예수님이 하늘 날아가시고 나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큰 절기죠. 이때는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요 저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한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한 120명 정도.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목사님, 바람 같은 소리가 뭡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바람 같습니다.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다 기도를 하는데 뭔가 쌩쌩쌩 이렇게, 그런데 바람인가?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임합니다. 이것도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던, 이게 성령님이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이렇게 임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실 때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모습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요 레는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옛날 성경은 요렇지만 지금 나오는 성경은 저 한번 레자입니다. 리얼 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다 보이는 거죠. 소리잖아요. 이거는 번쩍번쩍 불 같은 거잖아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무엇 가운데서요?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리고 그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에게 들리고요.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 위에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그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늘나라가 있으면 그게 누가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린 양이. 교회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주에 글을 하나 읽는데, 참, 이분 정도 되면 참, 그래도 부러울 것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아시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옛날에 영화도 다 보셨고. 예, 그분이 얼마나 예쁜지, 자기 친구의 남편들도 며칠이나 뺏었더라고 보니까 참, 참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석에 쌓여 있었고, 돈에 쌓여 있었고, 아주 멋있는 남자들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려 쌓여 살아왔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고 갈구하고 열망했던 것들은 이런 보석 따위가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 동안 원했던 것은,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싶었던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마음, 변하지 않는 열정,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하고 외롭게 죽었습니다. 외롭게.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외롭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외롭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누려도요, 외롭습니다. 주위에 같이 주님을 믿는 친구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예수 공동체는,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 예수 공동체는 다 손에 손을 잡고 누구를 중심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만약에 내가 중심일 것 같으면, 싫으면 뭐 난리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끊고 하지만은, 예수가 중심이기 때문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면 사고들이 많이 나서 남자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 우리 그 99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복음의 진행, 진행이라 그럴 때는 이게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서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그림 보여줄래요?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에, 여기요, 꽤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분들이 성령님을 받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새로 해보니까 이건 구약의 공동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커피 마시고 막 얼마나 재미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요 증인들이 어디서만 놀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노는 물이 어딥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만 노는 거 있죠? 어디까지 가라 그랬는데, 온 유대와, 어디까지 그랬는데, 사마리아와, 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어디에서만 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노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이 안타까워 죽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쓰고이 뭐였습니까? 확, 환란을 줬죠, 그죠? 성도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이게 본능입니다. 사람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서 있으니까 방향이 없잖아요. 아니, 똘똘 뭉쳐 있으면 방향이 이 구심점이 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흩으십니다. 어떻게 흩으십니까? 팍! 그리고 이 센터에다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생된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븐이죠, 그죠? 스데반이 거기에서 순교해서 죽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고 난 뒤에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8장 1절 한번 주실래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요, 그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주 마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아주 마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놈은 죽어야 돼. 죽어도 그런 놈이 더 있으면 또 잡아야 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났습니까? 큰 핍박이 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도행전 썼는 누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순서들을 따르는 거 있죠.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이제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제 복음의 방향이 생겼죠. 요거 이전에는요, 요 순교의 피가 흐르기 전에는 복음의 방향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있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탁 뭉쳐가지고요. 그것도 어떻게 뭉쳤습니까? 딸딸 뭉쳐 있었습니다. 날마다 서로 떡을 떼고 집에서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없을 때는요, 그런 것들을 흩으시죠. 한국에 저 기독교가 남쪽에 먼저 들어왔습니까? 북쪽에 먼저 들어왔습니까? 뜨겁게 들어온 게 북쪽에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그 재밌었는지, 성도님들 예수 처음 믿으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개척기에 조그만 거 할 때 그 막 뜨거움이 너무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뜨거움이. 근데 그것만 좋아가지고 계속 있으면요 교회 발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방향은 우리가 좋으면 이걸 밖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남에게 주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님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보고 싶고 만나서 또 얘기하고 싶고 또 모이고 싶고 또 찬송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 주님의 일을 안 하니까 스데반이라는 그 한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 피를 통해서 드디어 교회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8장 1절 다시 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도 여러분들, 이거 흩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막 갑자기 닥쳐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다 놓고 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그림 다시 주실래요? 로마 그림도 나오고 하는 거? 예. 여기만 너무너무 뭉쳐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헛기 시작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헛는 그 속도나 흩어지는 그 넓이가 아주 넓지 않습니다. 요 근처로만 이렇게 흩어집니다. 다시요. 성경 구절,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부터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도 떼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야죠. 그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걸 왜 합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8장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면서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참 희한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전에요,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좋다 그럴 때는 밖으로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2장 마지막 절하고 이런 데를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아, 날마다 자기끼리 모이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흩어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흩어지려고 그러면, 아, 나 외로워, 흩어지지 마, 가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딱 뭉쳐 있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줘서 딱 흩으니까 이 사람들 가슴 속에 눈물이 있죠. 가슴 속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이 있죠. 그죠? 두려움이 있죠. 참 어쩌면 원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신앙이 지금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 있죠. 흩어지면서 뭐를 합니까? 흩어지면서 내가 먹고 살 가게를 보는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밥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흩어지면서 뭐 했다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은 누굽니까? 스데반의 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철이 들었습니다. 철 뭔지 압니까? 철. 네,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못 먹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들 입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 구도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급한 게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있죠. 먹고 살 문제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기록 안 했습니다. 그분들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주로 생각하면서, 아, 아니구나. 이 우리가 본분이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를 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유다와 그다음 어디요? 사마리아와. 그래서 8장 있는 데 가면요,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다른 쪽으로 막 가는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제 더 핍박이 막 많아지고 더 핍박이 커지니까요, 이제 막 옆으로 이제 지도 한번 다시 주실래요? 아, 그냥 십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처음에 조금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사람들이 다메섹까지도 도망가고 막 도망가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잡으려고 사울을 통해서 막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넓어집니다. 막 넓어지고 드디어 다메섹도 안 되겠다. 여기다 안전지대가 아니다. 도망가자. 그래서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도망가죠. 그렇죠? 근데 안디옥까지 도망가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말 통하는 사람, 코셔 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럽잖아요. 돼지 같잖아요.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유대인에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소수의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인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이방교회가 딱 정착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1. 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이제 흩어진 자들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제 멀리 도망가는 거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오까지 이르러, 이거 참 중요합니다. 도를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전. 이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못 뛰어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요, 저런 거는 잘못 뛰어넘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처음 기역자 교회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일자 교회 아니잖아요. 기역자 교회였습니다. 그 기역자 교회에 선교사님이 여기 딱 씁니다. 설교하는 분이. 그리고 남반 여반이 딱 갈라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는 절대로 여반을 보면 안 됩니다. 남반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요? 이쪽은 보면 여자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제발 일자로 만들자고. 그래서 일자로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로 만들자고. 그랬더니 이 기역자가 돼 있는 여기에 남녀 7세 뭐요? 부동석을 배워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흙이 들어가고 난 뒤에 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요, 막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너무너무 뜨거우고 좋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무엇은 못 뛰어넘습니까? 그런 거는 못 뛰어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문화적인 그 틀을 깨어넘지는 못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돼가 일자로 돼가지고도 중간에 뭐 있었습니까? 커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요? 예배 드리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헬쭉헬쭉하면 이게 불경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거 커튼 치우는데도 한 난리 안 쳤습니까? 커튼 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그런 것들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지금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왜요? 이방인에게 딱 가서 전하려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버렸고 그 사람들은 개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요, 밥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까끌까끌하고 이건 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진행되는 저 뒤에까지도 그렇습니다. 욕을 못 뛰어넘는데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성경구절 보시면요, 이거 성도님들 이거 가슴에 잘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못 뛰어넘습니다. 근데 그런 걸좀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럴 때 도를 유대인에게만 안 전하고 도를 헬라인에게도 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이렇게 나왔는 때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20절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영적인 눈이 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이거 안 된다니까요. 도를 유대인에게 만전합니다. 이게 뭐 꽤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흩어져서 가다가 가만 보니까 아니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목적이 우리끼리만 그렇게 좋아서 있는 게 그게 아니니까 흩으셨네. 그걸 깨달은 몇 사람입니다. 여기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뭐요? 이거 중요하죠. 도를 유대인에게 뭐요? 만전했는데 헬라인에게 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는요, 믿는 유대인들 더하기, 이방에서 사는 유대인들 더하기 헬라인도 들어왔습니다. 헬라인들. 근데 그렇게 균형 잡혀가지고 교회가 서지니까요, 이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막 파송 안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어느 교회가 베이스가 되고 합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기에는 초신자들이 모인 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았는지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옆에까지 막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누구한테만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인 교회에 은혜를 받고 막 좋아지니까 누가 눈에 보입니까? 자기 헬라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막 증거가 막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막 쓰여져 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쓰셨습니다. 만약 지금도 유대인만 쓰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도 쓰셔가지고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나라에서 워낙 크니까 또 원래 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지만은요, 대한민국은요, 한 1500년 동안 불교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500년 동안은 불교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훨씬 이전에는 샤머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딱 떨어뜨려가지고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 큰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교적인 마인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쩌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생각은요, 유교식으로 합니다. 생각은. 왜? 2조 500년 동안 유교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거는요,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복 주면 좋다고 그러고, 복만 달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 민족에 그런 것까지를 다 쓰셔가지고, 어떡합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도 안을 줄 알고요. 정글에 가서 빨가벗고 있는 그 원주민들도 안을 줄 알고요. 냄새나는 사람도 안을 줄 알고 그거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우리 참 특징입니다. 성당도 우리 먹는 음식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나는 것도 우리는 좋다고 막 먹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냄새나는 종족들도 이렇게 안고 뭐 우리도 이상한 음식도 먹는데 아무데나 가서 그런 것도 잘 드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선교사님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응을 잘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할 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나가 있는 숫자적으로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인도가 그 다음 또 제일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그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가장 가지도 않는 나라에 한국 사람은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써집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딸딸 뭉쳐 있었을 때는 주의 손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한 그게 이렇게 크게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쓰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복음의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거쳐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데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을 품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이방인을 사용하는 거 있죠. 이방인을. 제일 먼저는 유대인을 사용했지만 드디어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막 이 선교가 막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참 멋쟁이들이에요. 이 안디옥에. 안디옥 교인들 이름, 계층 멤버가 누군지 이런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가서 사역한 사람은 있습니다. 바나바가 갔지요. 그 다음 누가 갔습니까? 바울이 갔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처음부터 누가 뭐 어떻게 해서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 세계에 막 복음이 막 전해지게 이렇게 됩니다. 정식 전도는 하나님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서 생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식 전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 99페이지 보십니다. 99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중간쯤에 복음의 진행,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가이사랴, 다메섹, 요건 지금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안덕, 이게 이제 북쪽에서 드디어 서쪽으로 좀 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예속되어 있는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끝으로 로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제방향입니다. 이게 제방향. 성도님들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서쪽으로. 성도님들 이게 서쪽이죠.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아가십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 복음이 꼭 살아있는 물, 저 생물체 같아요. 이렇게 한 곳에 정체되어 있다가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확 흩으니까 쫙 퍼져나가는데 이게 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가는 게 있죠. 밑으로 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먼저 안 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다음 100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 헤롯 대왕의 계보는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우리 8C 그림 한번 주실래요? 8C? 예수님 탄생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이 계산할 때 예수님 탄생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때 태어났다고 BC와 AD를 갈라놓은 요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아마 BC 4세기나 BC 5세기, 아, 죄송합니다. BC 4년이나 BC 5년 정도에 태어난 거로 이렇게 예수님 탄생이 그렇게 다시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BC 4하고 여기 퀘션 마크로 쳤죠, 그쵸? 예수님은 BC 4년이나 BC 한 5년쯤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시고, 오순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회심함으로써 기독교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사건들이고요. 그 당시에는 뭐 헤롯은 누굽니까?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 총독들은 누굽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에 의하면요. 26년에서 3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요 26년에서 36년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33살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33살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BC 4년에 탄생하시고, 33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가 29년이 되죠. 그쵸? 29년이 겠죠? 그때는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사역을 할 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황제들은 누굽니까? 왜 이런 걸 해놨나 그러면요.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확인하면 다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 때는 뭐였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보면 2장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나사렛에서 살다가 자기의 원래 호적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가 배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 후에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밑에 있는 저 위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수도입니다. 요 사람이 BC 27년에서 AD 14년 요 사이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어간에 태어나신 거죠. 요 어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요분이 있을 때 이렇게 한 거죠. 쭉 내려가다 보면요. 네로가 나옵니다. 요 네로 때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미티아누스, 타이투스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 시간에 조금씩 배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이 역사 선상에 그냥 사람들이 그대로 생존 당시에 생존해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101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101페이지 로마 숫자로 4번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아주 중요한 게 첫째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려고 그랬습니다.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누가는 시작 누가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계정을 기술하는데 거의 두 장을 할애한다. 우리 백부장 고넬료 아시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걸 사도행전에 두 장이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두 장이나 기록을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요 아직까지 지금 10장까지 갔는데 사도행전 10장까지 가서 막 흩어지면서 막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구원 받는다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시장해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 같은 뭐요? 그릇입니다. 그릇 같은 보자기 아닙니다. 그릇이 보자기 같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만들기가 불가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자기 같은 그릇 만들죠, 그렇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데 보니까 그걸 뭐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을 것들로. 요즘 같으면 군침을 삼킬지 모르지만 먹을 수 없는 것들로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먹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먹지 못하겠습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겠다.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하다가 쑥 올라가잖아요. 그러고는 밖에서 누가 베드로를 찾습니다. 보니까 이방인이 찾습니다. 왜 그러느냐? 백부장이 좀 빠져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불결하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시네. 그러고는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몇 장 있습니까? 둘 수 있다니까요. 두 장이 걸쳐서. 왜 그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물꼬가 터져 나가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두 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 4번 제일 마지막 문장 4번 그러니까 5번 누구에 대한 행진인가 바로 위에 한 문장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정거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전부 돼 이게 사마 이 사도행전의 방향입니다. 사도행전의 방향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서 이렇게 하시면 쭉 이제 가는 게 보입니다. 5번 누구에 대한 행전인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사도 그러니까 사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누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일을 합니까? 그 얘기가 5번입니다. 5번에 대한 그거는요 우리 102페이지 넘어가서. 결론이 너무 좋아요. 6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들 바로 위에 두 줄이 있죠. 그렇죠? 누구를 위한 사도행전인가 그럴 때 행전인가 그럴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들 바로 위에 두 줄이 있죠. 그 102페이지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본 저자에 대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 저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명칭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전. 사도행전은요 결국 중심이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핸들에 가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 관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사도행전을 핸들에 가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별명을 쓰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성령행전.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행전. 성령행전. 예, 성령행전의 성령행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게 지금 제일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 6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들 1, 2, 3, 4, 5, 6, 7 있는데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분의 1가량이 설교입니다. 그럼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전부 구약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뭐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우리 이것만 빨리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네모를 치시고 잘 표현해 놓기를 바랍니다. 1번 예수님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다. 그의 오심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입증해 주셨다. 3번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죽였다. 비록 그들이 무지해서 이같이 행하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의 고난을 예언하였던 성경의 말씀을 성취시켰다. 지금 이게 그 설교를 요약한 겁니다. 설교를 보면 다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성경의 구약에 약속된 사역들을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 고난을 받다. 그게 3번이고요. 4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그의 사명을 승인해 주셨다. 자, 4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심으로.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예, 아무리 우리가 정신이 흐리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런 데는 아멘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믿으시나요? 예, 우리 5번 봅니다. 5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록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 증거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 사도들의 설교의 특징을 보면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래서 성령님 보내셨다. 이 얘기가 있고요. 6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는 이방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사도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7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회개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옛날에는요, 유대인으로 혈통이 유대인이면 구원받았습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 1번부터 7번은요, 잘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다를 그냥 못 외우시더라도, 사도들이 한 설교 뭔지 알아? 구약에 관한 얘기들을 했어. 근데 그 구약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서 뭐, 벙어리가 뭐,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거 다 하셨거든?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어. 지금 그 설교를 요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살아나시고, 요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제 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나가셔서 좀 커피도 마시시고 좀 쉬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어느 앞에까지는 사도들이 나왔다가 그다음 베드로가 주로 역할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바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구가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가. 구가 제목 자체가 바울이죠. 그렇죠? 구가 집에 가서 107페이지 첫 번째 있는 패러그래프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쓴 글에 대한 1번 바울의 초기 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초기 시절.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혹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들? 예,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 여기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어디에서요? 다소에서 났고, 요 잘 기억하십시오. 다소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꽤 큰 도시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누구의 문화에서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교법사입니다. 법통입니다. 법통.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자입니까?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이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초기 시절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바울의 뭡니까? 회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바울의 회심이 사도행전에 세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바울이 그 간증할 기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증이 아니에요. 9장이 나오는 거. 그 다음 22장하고 26장하고 나오는 그거는요, 자기 간증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장하고 20, 예, 26장 맞죠? 그렇죠? 그 중에 우리 9장에 있는 것만 얼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만 보시면요. 아, 요게 이제 막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막 예수님 섬기고 한 듯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고요. 어디가 많지요? 다메섹이 많대.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손에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줬는 잡아도 좋다는 공문을 가지고 이제 막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무엇과 무엇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합니다. 왜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만일 그 돌을 줬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예 그 먼 거리를 잡아서 오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우리말로 또 다른 말로 뭐 있죠?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요, 햇볕보다도 더 밝은 빛이 쫙 비쳤습니다. 그래서 가던 사람하고 자기하고 다 놀라가지고 그랬습니다. 4절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언제 핍박했는데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렇죠?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요, 주님이 본인이 당한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7, 8, 9. 같이 가는 사람들은 뭐만 듣고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요거를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무슨 봉사라 그러죠? 당달봉사. 이게 갑자기 당달봉사. 당달봉사라는 말 써요? 예, 당달봉사가 됐어요. 갑자기 당달봉사가 됐습니다. 한국말 그런 말 오랜만에 쓰니까 좋은데요? 당달봉사.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당달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희한하지, 그죠? 자기가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이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을 못 봅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사흘 동안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도 하시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나중에 자기 이름을 무엇으로 씁니까? 바울로 쓰거든요. 그렇죠? 바울로 써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죠. 사도 사울이라는 말 안 쓰죠? 혹시 사울이라고 쓰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죠? 조건이 예수님 살아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자기 목매달아서 죽어서 목에 끈이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이라 해야 되는데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 한 사람을 제비 뽑을 때 뭐라고 그러면서 뽑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야 사도가 된다 그러고는 그 중에서 뽑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닐 때 같이 안 다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몸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요 사흘 동안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네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이렇게 칭하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흘 동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러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를 했으면 금식했다고 이럴 텐데 지금은 뭐 그럴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 그냥 음식을 딱 끊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막 혼란도 오고 충격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107페이지에 사울의 회심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세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 그 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습니까? 첫 줄 보시면요. 회심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성에서 막 전도하고 다녔지만 그러고 난 뒤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나서는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과 또 교제하면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 후 14년 동안 바울의 삶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른다. 3년 뒤에 뭐 어디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요. 14년까지는 잘 모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재밌잖아요. 열두 사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열두 사도들 중에서 전도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잡아 쓰셔가지고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게 만듭니다. 이제 그 지도 한번 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전도 하여튼 사도 바울의 행적을 네 가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여기 9번 그림입니다. 페이지로 치시면요. 예, 106페이지랍니다. 106페이지. 요게 빨간색이 1차예요. 1차는 재밌어요. 1차는 몇 군데 못 갔습니다. 어디에 시작합니까? 안디옥에 시작해서 몇 군데를 이렇게 요 근처를 돌았습니다. 근데 요 근처를 돌고 돌아와서 난리가 나죠. 왜 난리가 납니까? 요 좁은 지역에 이제 처음에는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뭐도 받아야 된다 그러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요? 모세의 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돌아와서 이제 여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막 올라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냐? 모세의 법을 지키라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투다가 1차 전도 여행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막 사도들하고 총회를 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1차 전도 여행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까? 책 보지 마시고요. 책 보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선교사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보통 기도하다가 결심해서 나 선교사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막 찾다가 아무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막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딸딸 뭉쳐가지고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흩었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의 교회들이 조금 서면서 안디옥 교회가 섰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교회가 선 뒤에 막 뜨거워지면서 이제 막 이방을 향하는 마음들이 막 생겼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을 막 전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더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내 전도여행 다녀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3장, 사도행전 13장 찾아놨는지 모르겠는데요. 2절, 3절. 13장, 2절, 3절. 막, 안디옥 교회가 막 재밌을 때예요. 막 세신자들도 오고, 막 뜨거워지고, 막 우시아우시아 할 때예요. 그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예. 다른 데로 파송시키는 것을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고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빠지면요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교회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제일 핵심 멤버들이 빠져나가도 이 안디옥 교회는 든든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가고요. 13장 3절 이에 검식하며 뭐하고요?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하여? 안수해서 이제 두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이러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닌 거예요. 지도 한번 주실래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마인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이제 13장 그 뒤로부터 이렇게 보면 그 요 근처를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근처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더니요. 예수님을 믿고 막 돌아오는 거 있죠. 유대인들은 막 죽이겠다 그러고 그런데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 있죠.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제 막 와서 막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막 믿고 돌아오더라고. 사실은 여기도 이방인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이게 커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셔도요 이거 경험에 폭들이 있어야 됩니다. 폭이 없으면요, 노는 거는 늘 이게 그냥 생각 가운데서만 놉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갔다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넓은 세계에다 전하라 그러시네. 그러고는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떠나는 게 이렇게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굉장히 넓죠?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에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이 주변을, 소아시아 지역을 다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몇 주 전 설교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이 근처에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많고, 예수의 영이 맞고 성령님의 영이 맞고 할 수 없어가지고 드로아까지 갔는데,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로 돌아볼까 그러고는 막 이렇게 있다가 드로아까지 갔는데 밤에 꿈에 어디 사람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일로 와서 우리 도우라 그러는 게 여기입니다. 예, 여긴 다른 안디옥이에요. 여기. 예. 비시디아 안디옥인지 그렇습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데살로니카, 베레아. 데살로니카 얼마나 괴악한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베레아에 왔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 노담도 더 모여서요? 신사적이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또 쫓겨가지고 아테네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왜 그렇게 길게 할 수 있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 구절 또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요거는요, 우리 1차 전도 여행 요거 돌아오고 나서, 1차 전도 여행 돌아오고 나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들어오더라 그랬더니 할례 줬냐? 할례 받아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 다 모이고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주로 막 나서가지고 막 발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발언은 뭡니까? 뭐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결정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저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누구를 믿음으로써,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느라. 할례 아니다. 모세 율법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 초창기에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난 뒤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요,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1차 여행 떠나면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다니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대판 싸우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죠? 1차 그게 뭡니까? 그러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다니다가 너무 힘들다고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마가가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바나바의 친척.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떠날 때가 됐습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죠?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15장 36절에서 41절.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좁은 지역 했잖아요. 이제는 마음 통이 커졌습니다. 우리 이제 먼 데까지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고 가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 가야죠 그러면서 같이 가는데, 바나바는 누구 데리고 가자 그럽니까? 자기 친척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중간에서 빠졌던 사람. 근데 사울은 그 사나이만 생각하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을 만큼 이 신경이 쓰이는 그 사나이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 사람 못 데려가겠다고. 바나바는 왜 못 데려가냐고. 우리 데려가자고. 못 데려간다고. 이러다가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이 선교인이 딱 이렇게 갈라집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수일 후에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누구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그 사람은 선교 데리고 가는데 옳지 않다 해서, 그 다음요. 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끝이죠. 바나바는 전도여행 그 다음 어디로 다녔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신라와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옥에 갇힌 때도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갇힌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갇히죠. 그쵸? 그래서 40절. 바울은 누구를 택한 후에?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또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지도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빨간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겁도 나고 다니는 곳도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부터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드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그래서 유럽의 선교의 첫 관문지가 어딥니까? 그러면 이거 잊지 마세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누구 만납니까?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 지금 우리 김치 오늘 한 백 몇십 병을 담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회에서 담갔습니까? 루디아에 맞죠? 주로, 요번에 루디아에 하셨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른 회도 하셨겠지만, 예.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유럽에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 빨간색이 여기 3차 전도 여행이에요. 빨간색이. 빨간색은요, 2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번에 우리 갔다 왔던 그 전도 여행 했던 대로 우리 다시 한번 다녀보자.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근처를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파란색하고, 그죠? 이렇게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가서 고린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뭡니까?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자기가 3차 전도 여행 갔다 오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진짜 잡힙니다. 아주 난리치는 소요가 있습니다. 그 소요 가운데에서 붙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로마 있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러면 어딥니까? 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지만은 그 로마를 하나님께서 다 가게 한 뒤에는 어디까지 가보고 싶다 그럽니까? 스바나까지 가보고 싶다 그럽니다. 스바나 저 앞에 집사님, 저 로마서 15장 23절 28절 그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지금 이 시대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삼국 시대라니까요, 삼국 시대 때. 삼국 시대 때 이만큼 돌아다니면 전부 간첩이라 그러면서 잡아 죽여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거리를, 이 먼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들고 있죠. 근데 어디까지 목표를 다 뒀다? 실제로는 사도바울 로마까지밖에 못 갔지만은요, 로마에 가서 잡혀가지고 다시 풀려나고 다시 잡히기 전에 이 서바나를 갔다 왔던 학자들도 있는데, 여튼 그 최종 목적지가 이렇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요? 스바나로, 여기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갈 때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가려는 원이 있었다. 2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스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품은 세계 지도는요,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로 타고 다녀도요, 오, 정말 뭐네. 그럴 만큼을 이분은요,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잡히고 뭐 하는 게 성경에 다 있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디모데 후서 4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 여행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는 어떻게 갔습니까? 로마까지는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에서 8. 이제 이거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살펴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입니다. 그래서 워낙 방대한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얼른 살펴봤지만은요, 사도바울의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서바나 뭐 그러고 하는 그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입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해요? 어미 명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냥 한마디로 하면요, 말씀을 전파하랍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은혜, 너를 지금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언제 가서 만날 그분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얘기합니다. 내가 어미 명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왜 그런가?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전파를 해도 언젠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참 재미나는 표현입니다. 귀가 어떻게 해서요?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갖고 어디 좀 화끈한 이야기 없나, 설교 좀 화끈하게 잘하는 거 없나 이러면서 그런 걸 찾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찾다가 잘못해서 미혹된 대로 많이 빠집니다. 성도님들, 이단들이요, 성경 공부시키는 거 이렇게 보면 재밌다, 이러다가 쏙 이렇게 빠집니다. 뭐 하다가 빠진다고요? 하다가 빠집니다. 이렇게 괜찮네 뭐 이러다가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스승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 중에 잘 오지만 그분 테이프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테이프 듣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없애십시오. 확실하게 검증된 분들, 괜찮은 분들만 재미없고 좀 서툴러도 그런 거 이렇게 들으십시오.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하면요, 제가 옛날에 처음 목회 시작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아예 교회에다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왜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거기 가면 갔다가 목사님 거기서 봤는데 그러면 제가 뭐가 되죠? 그 이단의 무리들하고 같이 있는 거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분들이 누군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6일 동안 하는데요. 6일이죠. 아마 6일인지 5일인지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얼마나 성경을 잘 풀어서 하는지 몰라요. 제가 장로교, 개혁교 이 훈련을 받은 목사에 가서 앉아 있어도요, 이거는 성경에 틀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4일째 딱 들어가니까 이제 휘기 시작하는 거 있죠. 딱 휘기 시작하는데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 지키고 있죠? 주일요. 주일 어디에 지키라 그랬습니까? 그럼 몇 사람들 중에 뭐 신약에 보면은 주일을 지키십니다. 그게 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그 전에 했던 게 이게 막 가는 거 있죠. 막 연대부터 시작해서 막 쫙 가는데 끄트머리 가니까 아주 막 희한해지는 거 있죠. 그게 딱 2단이 맞아요. 그 아시잖아요. 한자라고 있죠. 이자가 다를 이자에다가 단자가 뭐죠? 끝단자. 그러니까 제가 목사한테도 가서 처음에 들으니까 이 사람들 괜찮네. 잘하네. 재밌게 잘하시네. 근데 휘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가서 끝에 가는 거 확 휘는 거 있죠. 근데 그 휘어 들어가는 거를 성도님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참 무섭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뭐가 가려워서요? 귀가 가려워서. 성도님들 혹시 귀 가려우세요? 귀 가렸습니까? 예,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시고요. 그거를 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좋든 나쁘든 제 설교 들으시고, 또 우리, 뉴욕에 목사님들 설교 나오면 그거 이렇게 들으시고, 이상한 테이프나 좋다 그러면서 막 묘한 것들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귀가 가려워서 그게 넘어가면요, 자기 사욕도 쫓아지고, 스승도 두고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어떤 이야기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4장 5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요?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문을 다하라. 성도님들, 우리가 가게에 나가고 우리 직업이 있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요, 우리는 전도인입니다.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전도인입니다.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관제와 같이 제사 지릴 때 제일 마지막에 붙습니다. 자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이 후일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잘 싸웠다. 힘들었지. 너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나 바울에게 주실 텐데 누구에게도 주십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재판장님이 그때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언도를 내리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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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이렇게 언도를 내리죠, 그렇죠?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관은 그렇게 언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의 이 네로 황제는 사형 그리고 꽝, 꽝, 꽝 해서 이 죽게 만들었지만 의로우신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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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면류관, 꽝, 꽝, 수고했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재판장도 그리시고 엄히 명하느니 말씀을 전해라. 나중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판단하실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 전도인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한 자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의의 면류관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루 주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고 우리 사도행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걸을 수 없는 길들을 걸었습니다. 그가 그런 길을 다 걷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노라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이게 하시고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늘 가슴 따뜻하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토요일 날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결혼식,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 12월 참 바쁘게 지나갑니다. 이 바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을 놓지 말게 하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늘 입으로 또 우리 몸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